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7장에서 21장까지 역사 교육 부재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피기 시작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출애굽 이후 출애굽으로부터 따지면 한 50여 년 만에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이제 점령한 직후에 살아가는 그런 시기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죽음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원래 약속했던 그 약속을 거의 6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됐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제 그곳에서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사기는 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결국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그러니까 좀 더 도약하는 시기가 아니라 몰락해가는 그런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한 권의 역사가 거의 한 360년 정도의 시간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주에 살핀 1장, 2장 같은 경우는 가나안 전쟁의 이제 그 마무리,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사명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이 온전치 못했던 대충 순종하고 대충 했던 그 삶들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주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뭐 16장은 결국 사명을 잊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약하는 역사가 아니라 몰락하는 역사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 현장의 이야기가 3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때, 이스라엘은 이 번성이 아니라 패망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 그 사사기의 서론을 통해 우리가 살폈던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90%의 순종 또는 99%의 순종, 다시 말하면 어설픈 순종, 대충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후대들에게 전하지 못한 대충 교육. 그러니까 대충 순종하고 대충 교육하는 이런 것으로 인한 거다라는 걸 살폈죠. 그래서 그 결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타락됐는가라는 것이 그냥 2장 3장에 바로 나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이나 또 3장 7, 8절을 보면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2장 11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 일삼으면서 바알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12절,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이웃 주민이 섬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겨 여호와를 무척 진노케 하였다. 아주 딱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살아갈 땅과 사명까지 알려주신 그 하나님, 당신들을 그 땅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뭐냐? 2장 13절,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긴 까닭에, 14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겠죠,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았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삼지사방에 살고 있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정확한 그 사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된 땅, 이제 내 땅, 사명대로 살아갈 그 땅에서 오히려 거꾸로 노략질 당하고 짓밟히는 삶, 그런 원수들에게 놀이개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그 짧은 시간 도대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에,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기에, 어느 수준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구원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셨는데, 바로 그 땅에서 그냥 그 주변 백성들에게 또다시 짓밟히고 당하는 그런 삶을 그냥 둘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이 우리가 지금 이 3장에서 16장까지보다 아까 살폈던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살피는 17장부터 21장의 얘기를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먼저 보면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서 이런 결과가 이어지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장, 2장을 지난주에 살피고 지금 17장, 21장에 17장부터 21장에 이 이야기를 살피는데 이거는 사건의 역사적인 순서로 연대기적인 순서로 보면 1장, 2장에 나오는 이 대충 마무리되는 이 역사, 이 가나안의 그릇된 정복 결과의 연장선에서 이 백성들이 그 시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그 시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는 비록 1장부터 21장까지 순서대로 나와 있으나 먼저 1장, 2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17장에서 21장을 읽어보시면 아, 이 시대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구나, 어떤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읽어가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지혜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17장, 18장은 미가라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뭐 신당을 만들고 뭐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서 21장은 어떤 레위인의 이야기인데 이 레위인이 뭐 첩을 이렇게 데리고 살다가 뭐 이렇게 섞여 자는 이제 살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전부 레위지파, 레위인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생명값으로 받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규례를 전하는 그런 어떤 통로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땅이 없었고 각 지파, 가나안 전역에 있는 각 지파의 속에서 분배받은 땅에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그러면 여기에는 레위인 중에서도 이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 모세의 자녀도 아닙니다.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였지만 모세의 자녀도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레위인, 그러면 이게 다 포함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을 통해 보면 레위인이 각각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의 터를 떠나기 시작하고 뭐 생존을 위해서든 뭐 아니면 뭐 세상,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든 어쨌든 뭐 그렇게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명을 맡은 자가 사명지를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명지에서 살만한 이런 레위인들은 무슨 첩을 얻어서 생활을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맡은 사명이 돈벌이가 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역할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백성들이 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레위인이 방황을 하더라, 뭐 유다 땅을 떠나서 뭐 어디로 갔더라, 저기로 갔더라 이런 것은 비록 유다 지파라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서 어땠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이 말씀했었던 십일조가 지켜지지 않았거나 예물을 바르게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은 이 레위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어떤 이유로든 그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명자들조차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환경과 상황에 휩쓸려 살아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들이 사명을 이루니까 그럼 당연히 눈으로 보이는 건 생존이고, 생존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번성의 문제겠죠. 그거는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의 이 부패한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흉내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시대의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온도를 우리가 보기 원하면 사명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목사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이런 사명을 하는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들이 지금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속의 목사, 교회 속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본분을 잃고 그저 유명세를 타는 어떤 그 인기인이 되려고 한다던가 목사가 그리고 또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이벤트 매니저, 교회를 막 이벤트 회사로 만든다든가 또는 성도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나서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잡아다가 요리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고객 서비스 업체 사장처럼 되던가 아니면 유창한 언변 실력으로 사람들을 확 뒤집어 모아서 돈을 모은 다음에 결국 교회당 건물을 더 높고 더 크고 더 신식으로 짓는 무슨 건축가가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되어가든가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계속해서 증축하고 또 다른 건물을 사고 또 사고 짓고 또 짓고 그런 일에 혹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장로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어떤 거예요? 그 시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교회 리더들, 특히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하고 전해야 되는 이 사명자들이 영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주신 그 분명한 본분과 사명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는가? 뭐 건축가가 되든 인기인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런 것이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쯤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바로메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들려오는 이 목사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까? 요즘의 목사들은 어디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속에 목사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리더들이 지금 가장 그들의 삶 속에서 신경 쓰고 집중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이 재물을 투자하는 건 어딥니까? 오랫동안 교회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들 먹고 사는 일들,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걸 가지는 일들에 목숨을 걸고 목사든 뭐 이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 본분을 잊은 세대.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 안타까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너무 그대로 복사판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입니다. 자, 어쨌든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아까 미가라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신당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고 제법 갖춘 말하자면 신전을 만들고 살다가 지나가는 레위인을 보고 고용을 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제단, 그 신전의 제단에 개인 제사장을 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지난주 살핀 서론과 지금도 서론적으로 살핀 이 전체적인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걸 파악하고 읽지 않으면 이 성경에 그냥 읽어가기만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옳은 소리를 하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구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얼핏 보면 여기에 지금 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뭐 에봇 얘기가 나오고 뭐 여호와께 복받기 바란다,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신상을 만든다, 뭐 드라빔을 만든다, 이게 뭐가 다 지금 섞인 얘기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돈을 훔친 아들이 돈을 내놓으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고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뭐 은을 줘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개인 집에, 성전도 아니라 개인 집에 신당,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빔, 한마디로 말하면 점치는 거를 갖다 놓고, 근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실제 제사장 그 옷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점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봇,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라빔, 이거는 가족의 어떤 수호신 같은 존재인데 역시 어떤 미래를 점치는 그런 거였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지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운 거예요. 제사장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후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면 뭐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에본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1, 2장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 이 서론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이 사사시대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고 무슨 뭐 제사를 드린다, 뭐 제사장이다, 뭐 이런 것들은 있으나 이미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의도는 다 빗나갔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부르는 어떤 우상적 존재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시대 사명을 맡았다고 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맡았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수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쓰던 이 에봇도 지금 마치 점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미 자기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 드라빔 같은 그런 수준으로 우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상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지켜줄 그런 신, 그런 사제, 그런 제사장, 그런 목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도 어찌됐든 보면은 뭐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열심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본다면, 아, 여기다가 정말 바른 말씀을 교육을 했더라면 좀 온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종교적이기는 한데 미신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고 말씀을 가르쳐야 레위인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수호신이나 지키면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취직을 해서 그 개인의 복을 빌어주고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점이나 쳐주고 하는 개인 직속 무당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갈 때 역사를 통해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 두려운 게 지금 이 미가라는 가족의 모습이나 이 집에 고용된 레위인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명을 잃고 물질과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속의 목사,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게 참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 있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계속 찾고 있는데, 목사들이, 리더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설교를 듣고 귀를 기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에 그냥 양념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성도들이 요구하는 덕담이나 뭐 축복받는 이야기들이나 성도들이 요구한 대로 뭐 즐거운 교회, 뭐 부담이 없는 교회, 세상과 담이 없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이 시대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이는 사사시대 모습과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신당을 짓고 레위인을 고용하고서 보십시오. 1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사명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빚어 만들고 그 다음에 걸맞는 종교 시설을 갖추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온전하게 들립니까?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 대충 순종하고 대충 교육한 결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 모습이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또한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6절에서 뭐라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한 줄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무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는 당연히 외면하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고 일구어오신 그 역사를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의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법도와 규례를 외면하고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이 미신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미신의 삶이 돼서 믿음이 아닌 개인 우상 종교로 변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내 속에 나의 삶은 과연 정말 믿음의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고 바라는 미신의 삶인지 여러분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17장이 바로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일단 한 사람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죠. 계속되는 18장을 보면 더 나아가서 아직도 자기 땅을 확보하지 못했던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의 경우는 이 사사기 1장을 참고해 보면 자기들이 배당받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악으로 밀려 올라가 버렸어요. 거기로 도망가서 평지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포위된 상태로 살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 단지파가 다른 지역을 찾았는데 북쪽에 안전한 지역을 찾으려고 이동, 그러니까 이동이라기보다는 포기하고 도망치는 거죠. 도망 중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그런 일을 합니다. 사명을 잃고 쉽고 편한 길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모두가 힘써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거기에 거인이 있고 철병거가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지금 이 단지파처럼 그런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찾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개인이나 오늘 우리 교회나 이 시대를 통해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단지파가 17장에 좀 전에 살폈던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던 이 미가 집안의 그 신당 우상들을 또 뺏어요. 가는 길에. 그 취직된 제사장도 완력으로 뺏어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취직했던 그 레위인도 생각해보니까 그냥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기꺼이 그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이 시대에는 개인의 야망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터, 그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성도도 많고 보다 더 월급도 많이 주는 그곳으로 쉽게 옮겨 다니고, 작은 교회끼리는 서로 하다가 안 되면 사람 두 이렇게 계산해서 다 팔아먹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주시는 사명과 목표가 이루기, 성취하기 힘들다고 느끼니까 그러면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갈렙처럼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무시하고 아예 그냥 사명과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 사람이든 한 집하든 한 나라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거기서 단지파처럼 포기하기 시작하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길을 주셨는데 아무 길이나 걸은 다음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사명을 잃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됩니다. 더 나은 대접, 더 편안하고 쉬운 곳을 따라 얼마든지 움직이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계속 교회 속에 성도들이 계속 옮겨 다니는 것들을 잘 보세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단지파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하면 가난 성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도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이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힘들죠. 한 교회 속에 모여서 서로 다투어야 되고, 다투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서로가 각기 다르고 다 성품과 뭐 방법과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주신 사명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게 교회고 그게 성도인데 그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 있다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단지파의 모습, 미가라는 사람의 모습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나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은 교회, 잃은 성도, 사명을 잃은 목사들은 지금 이 17장, 18장의 이야기와 같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면서 다 먹고 사는 거, 다 먹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각색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다가왔던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맡은 성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그 길을 읽어가는 게 힘이 들다고 해서 목표와 사명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릇이 되는 그런 영적인 역전의 기회를 우리가 삼아가야 되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안하고 안정적인 곳에선 성장이 없습니다. 위기가 오고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야 그때 성장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가나안 땅, 여러분 각자가 지금 살고 있는 사명의 땅은 결코 쉽고 편안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어둠 속에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험하고 힘든 땅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등불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어둠 속에 가서 빛을 비추라고 빛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바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빛이 되어다오, 참된 길을 가르쳐다오라고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 탓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핑계 삼고 변명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그릇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삶의 성도로서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은 연고다, 너희가 잊어버린 연고다, 약속의 길을 떠난 이유다, 그것이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면 17장, 18장은 뭐예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왜 그 사명의 땅에서 승리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 방종과 우상숭배로 빠져들었는지, 왜 사사시대가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삶이 정말 승리의 삶으로 가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읽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바른 눈으로 보고 바른 사건을 볼 수 있죠. 삼손의 이야기 그러면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르게 알아야 돼. 그 삼손의 사건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이런 인물이 등장됐는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대충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가 대충 교육된 결과 어떤 영향력들이 사명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대, 우리의 새로운 세대, 우리의 제2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죠. 자, 레위인이 벌써 첩을 가졌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첩을 데리고 산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정황을 잘 보면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레위인의 욕심이었습니다. 욕정의 결과가 이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목사가 그렇게 살았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물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 그 방법을 벗어나는 길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던 어느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동네 남자들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기도 좀 이상하죠. 벌써 간음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시내산 언약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항상 시내산 언약에 하나님의 그 원칙을 따라서 잘 살펴봐야 돼요. 도망을 가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 이제 또 찾아가서 뭐 그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중에 베냐민 지역 그 기브아 땅을 지나게 됐는데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동성애 강간 협박을 당합니다. 19장 22절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맞아주지도 않다가 어떤 노인이 이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말이 지금 순화되어 있는 거고 이건 새번역 성경으로 읽은 거거든요. 그냥 읽어도 알겠죠. 뭘 요구하고 있는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경까지 이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당연히 말리려고 하죠. 이러지 마십시다. 근데 지금 욕정으로 가득 찬 이 불량배들이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가 나간 게 아니고 이 첩을 강제로 그냥 내려 밖으로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못된 짓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 이 사건에 연루된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이나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다, 유다 지파다 이렇게 나오면 뭐 이 지파만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신 수준과 영적인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누가 연루되어 있습니까?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닌 레위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이 사람들, 목사가 거기에 중심에 있다. 벌써 이 이야기의 전개 자체가 이 사사시대가 어떤 상태로 어느 지경으로 순식간에 변했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아침에 보니까 첩이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 있었어. 그 사람이 얼마나 감각이 없는지 자기는 채비를 다 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봤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시체를 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규례의 법칙이죠. 근데 그 시체를 가지고 가요. 거기다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 원칙과 그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한 원칙을 잘 모르고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다 깨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거기에 또 자극을 받고 모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원 이 불량배들, 이 거민들을 이제 징계하려고 모였는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7년에 한 번 면제년 초막절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가르쳐라 했던 그 얘기는 한 번도 나오는 게 없는데 이런 일에는 그냥 온 민족이 흥분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이게 지금 그 시대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초지정을 들은 이 베냐민 지파가 더 웃기, 베냐민 지파 속에서 그랬으니까 더 웃긴 게 이걸 들으면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 바르게 공평하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히려 이 기부와 지역의 깡패, 불량배,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자식들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쓰이거든요. 이거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강간하고 밤새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놨는데 우리 집한대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챙기는 거예요. 동족끼리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 전투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장정, 남자 약 600명을 제하고 전부 죽임을 당해요. 처음에는 이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이겨요. 그래서 막 처음 정비에서 뭐 처음 전쟁에서 한 2만 2천 명을 막 죽이고 이러니까 아마 베냐민 지파도 그래, 우리도 우리 지파를 지키고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그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또 붙었는데 그때 또 1만 8천 명을 죽였어요. 동족끼리 지금 싸워서 이 상황이 벌어 베냐민 지파가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무너지죠. 그래서 이 바람에 모든 군인이 싹 죽었어요. 2만 5천 명 정도가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그냥 남자만 600명 정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여러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삶의 결과로 지금 죄악된 삶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시대의 기분과 느낌과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옳은 거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이 대중이 확 휩쓸리는 대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롭게 심판하라 하셨던 그 죄, 그릇된 죄, 이런 죄에 대한 온전한 이 심판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인들을 보호하겠다고 그것만 딱 끊어보면 옳아 보이죠? 죄인들을 용서하자 그렇게 나온 거고 징계를 위해 전쟁을 벌인 이 지파들은 자기들이 몇 번 지고 나니까 이게 흥분을 한 건지 이게 형제들인데 이 철천지 원수를 보복하듯이 같은 형제 이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아주 다 그냥 도륙을 해버렸어요. 20장 4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지기 시작했을 때 나중에 베냐민 그 성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자, 아이, 가축 싹 다 죽여 아무도 못 사. 그리고 나서는 이제 21장을 보면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수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또 잘 보여요. 이게 다 뭔가 꼬였어요. 그러니까 일이 한번 잘못 꼬이기 시작하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다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역사의 이 교육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한 말씀들을 교육하지 않은 결과들은요. 이게 금방 결과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도 왜 우리가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눈을 흘켜도 이렇게 이 음욕을 품어도 죄다 그랬으면은 그 순간 그냥 번개가 팍 쪄가지고 뭐 죽지는 않아도 뭐 귀가 뚝 떨어진다든지 뭐 이러면은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진짜 죽이고 잘 감춰서 들키지 않으면 아무치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축복이면서도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그 순간에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죄를 져도 별 문제 없네. 뭐 괜찮지 뭐. 아 주일 한두 번 빠져도 뭐 별일 없네. 아이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주일날 일하러 나가니까 대박이네. 뭐 이래가면서 뭐 있겠죠 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역사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멸망되고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 속에서 서서히 그런 죄의 습관은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들릴라로 변하고 골리앗으로 변하고 괴물로 변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9장에서 21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서로 민족끼리 싸우는데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또 하나님은 올라가라 마라 이런 얘기를 또 하셔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던 그 의도도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흐름을 읽고 보아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상황이고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지금 17장, 18장에서 나왔던 이 미가라는 사람과 단지파가 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잊고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얘기가 지금 온 민족 속에 있었더라라는 이야기.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레위인이 첩과 결혼하는 얘기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 첩과 결혼했더라. 그 첩이 바람을 피웠더라. 또 그러면 잘못을 알고 확실하게 말씀대로 해결한 게 아니라 또 용서하고 데리러 가더라. 그 죄악을 못 잊어서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냥 용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중에 깡패를 만났고 결국 여자가 겁탈당해 죽고 그런데 그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죄를 저지른 깡패를 내놓으러 가니까 베냐민 얘들 용서하려고 그러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얼핏 하나하나 끊어보면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용서도 있고 의리도 있고 막 이러 보죠. 별 이상 없어 보여요. 나름대로 그 사건 사건마다 최대한 뭐 최고로 잘 그 저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잘 살펴가면서 읽어가면 지금 벌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 함께 단합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 같지만 불량배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싸움이 벌인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삶이 지금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고 이 시대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더라. 하나님의 이 사명자들이 다시 말 오늘날은 말하면 교회 속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장 18장에 이어서 19장에서 21장에 벌어진 이런 일의 원인은 정확히 똑같아요. 또 뭐라고 21장 25절에 말하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용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함께 걸어왔던 그 역사를 외면해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기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에 게을러지는 것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걸었던 역사들을 되새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의 명령과 약속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 세밀히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성신앙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역사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과 걸었던 역사를 잊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하루하루 말씀을 소홀히 되어 있다는 거고 그 외면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근데 그 핑계도 삶에서 너무 당연한 듯이 그렇게 너무 이제 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일들이 쌓여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와 이 흐름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그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속에서 지금 어떤 약속부터 어긋났는가로 보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걸 토막토막 끊어서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 속에 나타나는 문제의 시작, 각 개인 성도들의 문제의 시작은 그 백성들과 동행해 주었던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기억들을 잊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명령과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저 앉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들었을 때 이걸 가슴에 새기고 되새겨야 우리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느낌과 이 순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싹 까먹고 있다가 이 순간 와서 불과 30분짜리 설교나 1시간짜리 설교 안에서 나를 감동시켜라. 내가 세상으로 가는 이것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나를 돌이켜내라.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그 풍토가 어떻게 돼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뭔가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갑니다. 음악 중심적으로 가고 퍼포먼스 중심적으로 가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젊을수록 지금 무슨 말합니까? 말씀은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교육하면 이 따분한 교회라고 그래요.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일 대신 내 삶에 어쨌든 간에 내가 아쉬울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간절한 재물을 바치면 뭔가 하나님께서 대응하는 대가를 줘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든지 내 사업이 대박 나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말씀과 기도가 마치 동급인 것처럼 취급이 돼서 뭔가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돼 그건. 기도만 열심히 하면 괜찮아 라는 신앙의 분위기가 오늘의 분위기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요한 서신에 말하기를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주의 뜻을 싹 빼먹고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금식하고 구하고 최선을 다해 구하면 그리고 같이 때로 불러 뭉쳐가지고 막 통성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지금 통계를 보면 성경에 손을 대지 않는 수가 90%가 넘답니다. 또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한 장 정도도 성경을 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세상과 접하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나도 막 거기 어울려 살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뜻에 대해서 거절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자기 느낌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진리고 우리 다수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론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리가 된 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의 이유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아무리 사명대로 살자고 해도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심지어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사탄에게 문 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들은 그 감격의 눈물과 벅찬 환희에 감동했었잖아요. 막 그 홍해를 건넌 그 기쁨 속에 막 누가 뭐 너 찬양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막 그냥 터져나오는 찬양을 불렀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금방 상황이 광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신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 전에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막 험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넘어서 막 나중에 너 죽이고 우리가 따로 가겠다, 막 다른 지도자 세우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금송아지 만들자, 막 안타깝게 이 정말 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모두가 좀 더 깨어서 야 바른 길로 가자 이런 힘이 돼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욕심과 본능을 자극하는 데 사람이 확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결국에는 레위 지파가 처음에는 그 이 야곱의 그 이 그 딸 그 강간 사건 때문에 아주 좋지 않게 처음에 찍혔어요. 예?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세겜 사람 다 죽이는 놈에 그랬다가 여기 이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 편에 똑바로 쓴 자는 바르게 와서 지금 이 거짓된 일을 한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의와 도를 전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교회까지 모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가 됐는데 왜 이 사명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에는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뭉쳐질까요? 그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욕심이 뭘로 나타나, 그러니까 어떤 그 형태로 그 뭐가 나타나든 그 뿌리를 쭉, 그러니까 중독 같은 경우도 보면요. 결국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별의별 중독이 다 있는데 모든 그 중독, 모든 죄악, 모든 범죄 이렇게 끝으로 뿌리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는 너무도 다양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걸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뭐 맞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으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점차 잊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기뻐하며 걸어왔던 그 감격과 감사를 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그것을 이겨가고 순종하며 되는 그 일에 힘차다, 뭐 너무 힘들다, 벅차다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와서도 자꾸 그것을 잘못됐다, 바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냥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들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신 해주는 하나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하는 꼭두각시 목사,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지도자라면 언제라도 너 필요 없다. 모세, 네가 홍해를 갈라서 됐어, 지금 이제 그만둬.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됐어. 지금 왜 안 해? 그 하나님이라도 버리고 기꺼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호신을 찾게 되는 거.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이 사사기의 이 사건을 통해 잘 세밀히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 사사기의 시대와 너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그 전이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그 흐름, 구원과 신의 산과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지금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사사기가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며, 순종보다 핑계와 변명이 많은 그런 교인들을 보며, 정말 저들이 원하는 것은 벙어리 하나님,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목사, 그런가? 나는 어떤가? 한번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가 불과 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강성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오합지졸의 나라가 되고 질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갔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 빛과 소금이 왜 이렇게 다 썩어버렸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 그 감격의 고백이 엊그제 같았는데 왜 이렇게도 말씀을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가?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어저께였는데 왜 주님을 내 마음대로 각색하고 조종하고 가능하면 하나님은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을 보며 어제는 감격하고 또 어제는 뭐 칭찬하다가 오늘 똑같은 하나님을 보고 왜 이제는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신의 행위를 할까? 이런 삶의 시작의 뿌리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소홀하고 미루고 하지 않고 외면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나, 그리고 여러분의 기술과 능력은 자라갈지 모르나, 결국 그것은 여러분을 이 땅 속에 썩게 만드는 그런 함정이 될 겁니다. 너무 똑똑한데 그 안에 양심이 없고, 너무 똑똑한데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김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살인하고도 뻔뻔하게 아무지도 않게 가난한 사람들 다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사사시대가 왜 아주 중요한 빛과 소금에 대한 시기에 그렇게 힘이 없지 무너갔는지, 그 가장 중요한 뿌리에는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를 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교육하지 않은 결과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니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 이 백성은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약해졌으면 좋겠는데 약한 게 아니라 악해졌어요. 약하다 못해 악해져서 방자해져서 욕심지러워져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핀 17장에서 21장까지의 사건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도대체 축복을 누리고 번성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왜 사사시대처럼 변해갈까?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바른 지혜를 얻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선 이곳에서 이 똑같은 환경을 침체하는 기간이 아니라 승리의 기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결단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지난주부터 지금 벌써 한 번 만났고요. 이제 세 번 정도 우리가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 여기 1층에서 교회 제실 1층에서 만나서 또 리더는 리더십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같이 이런 것들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서 같이 투자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그 길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침몰의 시대가 아니라 도약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